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30분에 걸친 전화 통화에서 조만간 대북 특사를 파견할 계획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사 파견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시 논의됐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평창올림픽 기간 중 북한의 특사와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 결과를 협의했으며 남북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이고 훌륭하게 치러지고 있는데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가능하게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한 두 정상은 앞으로 진행될 남북대화의 진전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9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불행한 역사일수록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와 진실의 정의에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진정성 있게 나설 경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2015년 한일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외국산 철강에 25% 그리고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미국 철강업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철강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외국에 시달려왔다며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브라질 등 철강을 수출하는 10여 개 국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철강 수입 규제에 반대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요격이 불가능한 새로운 전략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국정연설에서 새로운 전략 핵무기의 핵추진 크루즈 미사일과 핵을 탑재한 수중발사 드론,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 등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무기들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무기 개발이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미사일 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오는 18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호프익스 백악관 공보국장이 사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후 성명을 통해 호프는 지난 3년간 훌륭하게 일해왔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을 때 자신은 이를 전적으로 이해했으며 앞으로 또다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힉스 공보국장은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계획과 관련해 일부 증언을 거부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특히 힉스 국장은 가끔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힉스가 하루 종일 계속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패션 모델 출신 힉스는 지난 2014년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의 인연으로 트럼프 진영에 발탁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항거에 일어난 3.1 독립만세운동 99주년을 맞은 1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께 이 목표를 함께 이루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을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코피 작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는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조치에 불과하다고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관이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상황을 우려하면서 가장 불확실한 위협을 꼽은 북한이 올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1에서 3.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 1일 일본의 식민지배 항거에 일어난 3.1 독립만세운동 99주년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반도는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평화 경제 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께 이 목표를 함께 이루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3.1운동을 생생한 기억으로 살려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가 국민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빈부, 성별, 학벌, 지역의 격차와 차별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라, 김구 선생이 꿈꾼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이라는 거대한 뿌리는 결코 시들지 않는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이미 국민의 마음 구석구석에서 99년 전부터 자라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거대한 뿌리가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튼튼하게 키워낼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에서 독립과 대한민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평화였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이례적으로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해빙무드와 내년 건국 100주년이라는 시의성을 살려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에 대해 한국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한 연설이라며 높이 평가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비핵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3.1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추모하는 행사와 기독교 단체 주도 국가회복 범국민대회, 보수단체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태극기 집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광화문에서는 극우 보수 성향 단체 회원 만여 명이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흔들며 문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3.1절 국가회복 범국민대회를 총괄한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은 VOA에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자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전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은 그걸 방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부가 제대로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위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 동맹 강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을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코피 작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는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조치에 불과하다고 제임스 리 씨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던 리 씨 의원은 2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손목을 치는 수준의 코피 작전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취할 조치를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라며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핵화라고 경고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리시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의 후임으로 유력시 되는 인물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 대표단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서 북한 관리와 전혀 접촉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First night I was there, Ivanka Trump and I had dinner with the president, President Moon and his wife. They were very gracious and we enjoyed talks about the Olympics.
첫날 이방카 트럼프 고문과 문재인 대통령, 그의 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올림픽과 한반도 당면 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문제를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해결해 나가기로 했고요. 저희의 임무는 미 선수단과 한국 선수단 그리고 평화적 올림픽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폐막식에서 북한 대표단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계셨는데요.
I was close by, obviously, and the North Korean officials that came, as you know, there was a controversy there because the person leading the delegation.
북한 관리들과 가까이 자리하긴 했었죠. 특히 논란이 된 김영철의 방한에 반대하면서 시위하는 한국인들도 봤고요. 그럴 권리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평화 과정을 진전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은 북한과 대화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보십니까?
Well, I don't know what that means. We do not have a very pleasant history of having talks with North Korea. You know, the last half a dozen times we've sat down with them over the decades, they haven't ended well. Because we were convinced they weren't acting in good faith, and obviously they weren't acting in good faith with the conduct.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유쾌했던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6번에서 12번 정도까지 대화한 적이 있지만 잘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선의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었고 확실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미 행정부 당시 북한은 대화에 나오기 전에 식량과 연료, 유류, 제재 완화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 미국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진지하고 선의로 대화하고 싶어 한다면 미국도 선의로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 뭔가 주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 실수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Well, we can't. There's one person in charge of all of this as to whether the talks take place, how they come out, what.
미국은 할 수 없습니다. 대화가 열릴 것인지, 그 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과 관련해서 모든 걸 책임질 사람은 김정은 한 사람입니다. 미국은 여기에 전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공감하는 목표는 곧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갈 의향이 있다면 미국은 언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할 겁니다.
북한이 대화 의향을 밝힌 게 실제 미북 간 비핵화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All I can say at this point is that the situation is fluid. I mean, from the time I was there until I left, we went from a point where they didn't want to talk to them signaling that they do want to talk. And that's only been.
정세는 유동적이라는 게 지금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북한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쪽에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48시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북 대화로 이어질지는 북한에 달렸습니다.
최근 의회 청문회와 민행 안보회의에서 대북 코피 작전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Yeah, and that's true.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including military options. But one of the military options that's not on the table is the bloody nose strategy. I mean, that nobody knows where that came from.
군사 옵션을 포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옵션 가운데 테이블에 없는 것이 코피 전략입니다. 미 정부 각 부처 사람들과 얘기해봤습니다만 누구도 코피 전략이라는 단어를 고안하지 않았고 그런 전략을 제안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많은 옵션들을 갖고 있습니다. 코피 전략은 손목을 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코피 전략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규모의 군사 옵션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까?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particularly is in regards to military options. The quote bloody nose.
특히 군사 옵션과 관련해서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소위 코피 전략은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가장 작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이는 매우 거칠고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보십니까?
Well, we all know what that means.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대북 군사 타격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Well, I'm not going to say that so that you don't report it like that. But I think virtually anybody who is listening to that knows. Where do you go from here? Because everybody has said we're out.
맞는다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도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듣든지 우리가 여기서 어디로 갈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뭘 의미하는지 정의할 필요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보면 뭔지 알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군사 행동 시점은 북한이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확보하기 전이 돼야 합니까? 아니면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되는 순간이 돼야 합니까?
As I'm sitting here, I can't reveal any details like that. And as you know, this president has said consistently that as commander in chief, he will not telegraph when and how.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언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것인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군사 행동이 이뤄진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 있었습니다. 시리아 정권이 자국민들을 화학무기로 공격했을 때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미군의 끔찍한 일들을 했을 때였죠. 모두 미리 알리지 않고 행동을 취했습니다. 철저히 계획됐고 제대로 실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본인의 방식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군사 행동 얘기를 하기 전에 대화가 모색돼야 하며 김정은이 행동 변화가 그와 그의 정권에 가장 이득이라는 걸 깨달을지 봐야 합니다. 정권을 존속시키고 싶다면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 옵션을 선택하고 핵 옵션 말고 본인을 보호할 다른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 정권 교체 없이도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Oh, sure. Yeah, that's in the Kim. One person in North Korea makes these decisions. You know, it's unlike most places in the world. I mean, this is what.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들어갈 올바른 문만 선택하면 됩니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은 과거 수차례 실패했다며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Whenever you have these, and I've been involved in a number of these deals. You have to have verification protocols in effect. You don't just sit down and sign a piece of paper and say there it's solved. I mean, the parties have to agree.
이런 합의들에 여러 번 참여했었는데 반드시 검증 규약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해결된 적이 없다는 질문과 관련해선 김정은은 이제 다른 사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토와 동맹국들 해외에 있는 미국인 보호에 매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 겁니다.
검증 규약을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엔 알려진 것 외에도 추가 농축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핵화 첫 단계가 동결이라면 이런 비밀시설의 동결을 모두 검증할 수 있나요?
I'm not only on Foreign Relations Committee, I'm on the Intelligence Committee. And I can tell you we have access to lots of information. And we have ways and means of verifying.
저는 외교위뿐 아니라 정보위 소속입니다. 미국은 방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검증할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과 합의하고 이에 올바른 검증 규약을 넣는다면 북한은 어떤 비밀 프로그램도 작동시키거나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른바 포노 정책을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원한다면 현 독재 정권 아래서 그대로 살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인권 측면에선 다소 충격적인 얘기가 아닌가요?
You know, not really. The issue is denuclearization. We need to obtain it. You need to take one step at a tim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are disgusting. They're legendary.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쟁점은 비핵화입니다. 이뤄내야만 하고 한 번에 한 걸음씩 가야 합니다. 북한 인권 유린은 역겹고 악명 높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를 오랫동안 감수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비핵화가 초점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4NO를 나열하면서 이런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으로부터 북한 문제 전반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동계올림픽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을 가장 불확실한 위협으로 꼽으면서 올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나이튼 전략사령관은 평창올림픽 기간 조성됐던 긍정적 분위기가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지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28일 미국 군인협회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 토론회 기조 연설을 통해 현재 한반도에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림픽이 끝난 현 시점에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군복을 입은 그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고 전쟁을 겪어봤다면 다시는 그 길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잠재적 전쟁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북한을 21세기에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나라로 묘사하며 북한 문제가 올해 어떤 식으로 풀려갈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단기간 내에 가장 불확실한 위협이자 위험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북한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다른 종류의 위협을 제기하는 나라들로 꼽았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미국의 유일하게 실제적 위협을 가하는 가장 중대한 위협이고 중국은 가장 빠르게 다가오는 적국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미국은 핵 억제를 최우선시하지만 21세기의 전쟁 억제는 적국마다 미국과 동맹국에 가하는 위협의 형태가 다른 만큼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우주공간, 목표물 분석, 전자전, 국제적 공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또 전투에서 핵무기가 사용돼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 단장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제임스 이노프 공화당 상원의원 측에 방한 당시 한국이 미한 연합군사훈련 추가 연기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노프 상원의원실의 언론 담당 비서관은 28일 관련 내용에 대한 VOA의 질문을 받고 한국 당국과 올림픽 개최로 연기된 기존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올림픽 이후에도 훈련을 거듭 연기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브리핑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한 언론은 이노프 의원 선임 보좌관의 발언을 인용해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 방한 당시 올림픽이 끝난 이후 미한 연합훈련을 더 연기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길 기대한다고 미국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메리 캐서린 피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대행은 북한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everal countries, some members of the council refuse to cooperate with HRC mechanisms, including Burundi, North Korea, Syria, and Iran.
피 차관보대행은 28일 열린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부룬디, 시리아, 이란 등 여러 나라들이 인권이사회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접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특별보고관들이 북한 등 이런 나라들의 인권에 대한 우려를 담은 뛰어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했지만 북한은 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북한 방문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 차관보 대행은 이번 이사회에서도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이사국들이 힘을 합쳐 이들 나라들에 대한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나지르 아흐메드 외무부 차관은 27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s constitution speaks of freedom, yes. But in reality, that freedom is a mirage.
북한 헌법이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자유는 신기루와 같다는 겁니다. 아흐메드 차관은 북한의 언론 자유가 세계 최하위고 북한 주민들이 종교적 신앙을 표현하면 가혹한 처벌과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고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호리이 마나부 외무 정무관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Even after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took place, it is most regrettable that return of the abductees.
일본인들이 북한에 납치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2002년에 돌아온 5명을 제외한 나머지 납치 피해자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호리이 정무관은 북한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복지를 희생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는 북한 정권이 계속 자행하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국제적 압박이 구체적인 개선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국제규범과 의무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이고 완전한 무시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하며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라고 북한에 거듭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위기에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only if the North Korean regime demonstrates a willingness to change its behavior and a desire to
북한이 태도 변화 의지를 보이고 국제사회에 다시 합류해야만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밖에 덴마크와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이탈리아 등도 이번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과 시리아 간의 불법 무기 거래 활동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국제사회가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확산에 중국 유령 회사 등이 동원된다며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제조에 북한산 물자가 사용됐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이 소개된 가운데 북한의 불법 행위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를 오래된 허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2000년대 시리아에 원자로를 건설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관련 협력에 대해서도 이미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were building a reactor in Syria that Israel destroyed back in 2007.
이어 북한과 시리아 간 군사적 접촉이 있었고 화학무기 부문에서 북한이 지원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에 사용이 금지된 신경작용제 VX를 이용한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화학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과 해병대 지휘참모대학 교수를 지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 관련 지원을 시작한 건 늦어도 1990년대부터라고 말했습니다.
Starting at least in the 1990s was the North Koreans assisted them with their chemical weapons program.
북한은 1990년대에 시리아에 화학무기 시설을 지어줬고 북한인들이 여전히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은 시리아에 화학무기 관련 물질과 부품, 자문 인력 등을 보내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 역시 북한의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예로 들며 양국 간의 이런 관계는 오랫동안 우려됐던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a long-term concern. What has been uncertain has been did it stop?
이어 북한과 시리아 간 협력이 원자로 건설 이후 중단되거나 축소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했지만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들은 이런 관계가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에서 테러금융분석관으로 활동했던 조너선 샌저 민주주의진흥재단 선임부회장은 북한과 시리아 간 불법 거래 협력은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I would note though is that of course this would not be the first time that North Korea was involved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더욱 다양한 북한 무기가 확산되는 데 우려했습니다. 샌저 선임 부회장은 북한과 시리아 모두 불량 국가라며 특히 내전 중인 시리아는 무기 확산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실제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그리고 핵무기까지 판매할지 궁금하지만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할 위험 때문에 가능성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they sell plutonium and weapon-grade uranium. I mean,
하지만 북한은 원심 분리기 기술을 비롯해 자신들이 팔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다 팔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을 언급하며 북한이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going to be a harsh reaction. I mean, this, you know, despite the statements by the Obama people that they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증거들을 공개하지 않아 제재가 더욱 강화되지 못했다며 이번 보고서가 발표되면 대북 제재 강화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시리아와 북한이 모두 이런 불법 거래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면서 국제사회는 제재를 가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해상 차단 등 실질적인 이행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화학무기 부품과 같은 민감한 물건들은 대부분 항공기로 운반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통과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에 더욱 집중하는 등 할 수 있는 게 더욱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샌저 선임부회장은 중국의 유령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있지만 급부상하는 중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현실적 한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전 고위 관리가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핵 폐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심각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사이먼 리메이지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비핵화를 목표로 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Track record with North Korea is not a good one. They've never given up their program.
리메이지 전 부차관보는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VOA 기자와 만나 북한과의 대화 성적은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협상을 통해 절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아온 만큼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는 심각한 방식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허드슨 연구소 토론회에 참석한 리베카 헤인리치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제조에 관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계속된 확산 활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북한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헤이니치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으로 오판하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당국 고위 관리들의 수사법과 압박 캠페인은 임기 전까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반드시 이루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심을 보여준다고 경고했습니다.
I don't know what Kim is thinking. He must be thinking that this administr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is bluffing. I don't think they're bluffing.
And 앞서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수출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도운 증거를 유엔이 포착했다고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7년째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는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가 잇따르면서 국제사회에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헤인리치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본질적으로 북한은 확산 국가이자 불량 국가로서 중대한 전략무기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 UN report that shows that North Korea has been selling chemical weapons or contributing to Syria's chemical weapons program. So, North Korea.
리메이지 전 차관보도 독재자 알 아사드가 북한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은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Syria has received support from the North Korean regime to use weapons against its own people.
그러면서 시리아의 화학 무기는 시리아뿐 아니라 미국과 중동 등의 동맹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멕시코 정부가 자국에 주재한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영해에 들어오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인원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제출돼 28일 공개된 멕시코의 결의 2371호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북한 대사관에는 5명의 북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2371호에 따라 직원이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 대사관 상주 직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고 밝힌 멕시코는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추가로 2명을 귀국시켰다고 확인한 겁니다. 앞서 멕시코는 지난해 9월 김형길 북한 대사를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뿐 아니라 다른 외교관까지 감축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각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의는 이를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았지만 페루와 쿠웨이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멕시코와 함께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 독일과 불가리아, 남아프리카, 우간다는 일반 외교관을 줄였습니다. 멕시코는 3명의 대사관 직원들이 단일 은행 계좌를 통해 봉급을 받고 있으며 이 계좌로 대사관 직원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입금된다고 전했습니다. 결의 2321호는 북한 외교관의 은행 계좌를 한 개씩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해군은 멕시코 항구에 진입하려는 북한의 선박의 사례를 일반 항만청에 추적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각 지휘부와 항만 당국에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쿠바를 출발해 북한으로 향하다 좌초된 북한 선박 무두봉호를 억류했던 나라입니다. 당시 무두봉호에서 불법 화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는 이 선박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이라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억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후 멕시코는 2016년 4월 무두봉호를 몰수한다고 밝혔으며 몇 개월 뒤 고철로 해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함경북도에서 지난달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실을 VOA가 위성사진을 분석해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 언론은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수장을 맡고 있는 선전선동부의 철저한 통제와 검열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탈북민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이런 선전공세가 예전처럼 나라 안팎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The fire swept down the valley with apocalyptic fury.
평양시 전체 면적에 달하는 1,100제곱킬로미터를 태운 이 산불 소식은 언론과 시민들의 휴대폰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미국인들의 안방에 생생하게 전달됐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행인이 진동을 느끼자 황급히 도로 한가운데로 움직입니다.
지난 11월 한국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지진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피해 현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속속 올렸습니다.
외벽은 쏟아지고 그 안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지요.
한국 언론들은 헬기와 드론, 즉 무인기를 활용하며 현장 곳곳에서 피해 상황을 자세히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은 피해 규모와 원인뿐 아니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따져 책임 추궁까지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런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고 소식을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는 사례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고 규모가 워낙 커서 평양 시민들의 민심 동요를 의식해 당국자가 뒤늦게 사고한 곳으로 풀이됐던 4년 전에 평양 평천구역 아파트 붕괴 사고를 제외하면 마땅한 사례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달에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3주 가까이 계속됐지만 북한 매체들은 지금까지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선전 우상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보도가 일면을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톰 말리너스키 전 국무부 차관보는 앞서 BOA에 북한의 김씨 정권은 수령의 신격화와 숭배를 위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정보 접근권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ngages in propaganda and censorship, the massive system of information control that exists in the country.
북한의 독재 정권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철저한 정보 통제를 통해 주민과 외부 세계를 단절시켰기 때문이란 겁니다. 미국 터프트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26일 미 언론 기고에서 북한 정권이 이런 선전 전략을 국내뿐 아니라 나라 밖에도 도발 보안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가령 지난 1972년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수세에 몰리자 미국 주류 언론의 기자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평화 공세를 폈다는 겁니다. 게다가 베트남 전쟁이 부당한 전쟁이란 인식이 퍼지고 미국에서 반전 시위가 속도를 내자 김일성은 영국 언론들의 비싼 광고비를 지급하고 전면 광고까지 내면서 미국은 침략자로 북한은 작은 나라로 평화 지킴이란 선전공세를 폈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북한 정권이 과거 남북정상회담 명목으로 김대중 정부로부터 5억 달러를 챙기고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워싱턴에 보내 유화적인 공세를 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이런 공격적 혹은 방어적인 선전공세는 도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평창 겨울올림픽에서도 이런 전통적인 평화공세를 폈지만 과거와 달리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이 지난 28일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프로파간다, 즉 선전에만 관심이 있었는지를 묻는 웹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이날 오후까지 응답한 1,300명 가운데 그렇다는 응답이 60%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2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고위관리들이 탈북민들을 만나고 북한 수뇌부의 실체를 강조한 게 이런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President or Vice President Pence is simply continuing what the President has said in his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한국을 방문해 외신의 주목을 받자 마이크 폼페어 미국 중앙정보국장은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김여정의 직책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all, American people should all remember that Kim Yo-jong is the head of the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미국인들은 김여정이 북한 선전선동부의 수장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터프트 대학의 이성윤 교수도 김여정은 일반적인 젊은 여성이나 전통적인 공주가 아니라 미국 재무부가 인권 유린과 검열로 블랙리스트, 즉 제재 명단에 올린 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의 주요 직책은 북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발언과 정보의 자유 권리를 계속 허용하지 않도록 해 그녀의 가족이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를 영구적으로 지속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웹사이트에서 북한의 선전선동부는 조선노동당의 영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사상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모든 교양과 신문, 출판 등의 분야를 통제하고 검열하는 게 선전선동부의 핵심 역할이란 겁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지난 2008년에 해제한 기밀자료를 보면 북한 정권은 지난 1947년에 이미 선전부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세를 비판하고 태양민족, 우리민족 길이를 강조하는 지금과는 달리 당시 북한 선전부는 소련을 두둔하며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막는 게 선전부의 핵심 목표라고 CIA는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군대는 1947년에 선전을 통해 소련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고 48년에 이를 세계에 보여줄 것, 승리는 이제 우리 편에 있다는 선전을 했지만 소련 군대는 오히려 북한에 이런 선전을 중단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소련은 당시 북한의 주장과 달리 1949년 8월에야 첫 핵실험에 성공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북한이 옛 소련처럼 핵무기를 사실상 개발했고 선전선동부는 김일성의 손녀인 김여정이 맡아 계속 북한 주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통제하고 검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고위 탈북민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접해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외부 세계가 진실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더 많이 보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해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to do for next step of information dissemination is to make the right content.
북한의 정보의 휘발유를 확산시켜 주민들이 불을 붙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앨러스테어 모건 평양 주재 영국 대사는 지난 2016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내 정보 통제의 심각성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Regime seeks to restrict any access for the citizens of North Korea.
모건 대사는 지금도 평양에서 대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외부 정보를 듣고 탈북한 뒤 현재 한국에서 컴퓨터 풍자만 하나인 웹툰으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하고 있는 최성국 씨는 외부 정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그 몰랐던 세상도 알려졌고 본인이 자기한테 어떤 힘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런 힘을 가르쳐준 정보가 된 겁니다. 재미를 넘어서 그 새로운 그 세계였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훌륭한 교과서가 됐던 거예요.
하지만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발언했던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회의 법제부장입니다.
공화국 헌법 제67조에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은 법의 보호 속에 자기 의사를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표시하고 있으며 저장 및 문학예술활동도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그러나 과거 발표했던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이란 제목의 북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세계인권선언 19조가 모든 세계인들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수단을 통해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이를 받고 또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세계인권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과 11570kHz로도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흐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5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 영상 5도, 신의주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상 3도로 예상되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상 1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은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막다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은 3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영상 4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은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북도는 막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상 7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에는 영상 1도, 원산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상 2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낮 기온 0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 기온은 영하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 역시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30분에 걸친 전화통화에서 조만간 대북 특사를 파견할 계획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사 파견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평창올림픽 기간 중 북한의 특사와 고위급 대표단 방한 결과에 대해 협의했으며 남북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99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진정성 있게 나설 경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2015년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외국산 철강의 25% 그리고 알루미늄의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미국 철강업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철강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외국에 시달려왔다면서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브라질 등 철강을 수출하는 10여 개 국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철강 수입 규제에 반대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요격이 불가능한 새로운 전략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국정연설에서 새로운 전략 핵무기의 핵추진 크루즈 미사일과 핵을 탑재한 수중발사 드론,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 등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무기들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무기 개발이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제약기구 나토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핵공격도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호프익스 백악관 공보국장이 사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후 성명을 통해 호프는 지난 3년간 훌륭하게 일해왔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을 때 나는 이를 전적으로 이해했으며 앞으로 또다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히스국 공보국장은 하원 정보위원회 출석해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계획과 관련해 일부 증언을 거부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특히 힉스 국장은 가끔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힉스가 하루 종일 계속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패션 모델 출신 힉스는 지난 2014년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의 인연으로 트럼프 진영에 발탁된 바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28일 미국과 타이완 관리들의 교류를 허용하는 타이완 여행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타이완 여행법은 미국과 타이완 간 모든 관리들의 상호 여행과 교류를 허용하고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1월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발효됩니다. 미국 언론은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에 답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에 스타판 미스트라 시리아 특사는 1일 시리아 휴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스트라 시리아 특사는 이날 제네바에서 친정부군과 반정부군 모두 공격을 멈추고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